다 이와 동문인데요. 제가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잘 생각이 안 나니 그냥 오늘 목사님 기도하신 것도 저도 같이 그냥 갔습니다. 아주 재밌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아직 중생의 경험을 하지 못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인지 선택되지 못한 것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이 있다면 이대로 나가시다간 정말 큰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나는 다 제쳐두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내가 많은 것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하나님, 6일 동안 내 힘써 모든 일을 다 하라고 해서 지치고 힘들지만 이 하나님 일만큼 이 시간만큼 내가 도둑질을 못합니다. 어떤 것은 내가 도둑질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핑계대고 이유를 내세우겠지만 하나님의 것만큼은 훔쳐서는 안 되죠. 이것은 적어도 중생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양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동일한 고백을 한다고 해서 넉적맞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서원하셨잖아요. 물론 결혼식 날 서운하는 것은 기억 잘 하시죠. 그래서 매년마다 결혼기념일 생각 안 해? 이렇게 하면 선물해라고 생일 하나 맞춰가면서 왜 생일 지나치지? 이런 데는 관심을 우리는 상당히 갖는 것이 있죠. 뭐 제가 그것을 비난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예화로 들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맹세를 하셨습니까? 저는 세례를 베풀 때마다 마음에 생각합니다. 너는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예, 인정합니다. 주님 외에는 이것에 대하여 해결할 자가 없음을 너가 맹세하느냐? 맹세해야 합니다. 교회의 치리와 교훈을 따라 너가 지키고 배우겠느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맹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과 나가 맹세했던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신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아니죠. 이 맹세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맹세와 서원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나는 선언을 하고 선포하고 서원하면서 나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강구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듣는 속에서 이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진첩을 바라보면서 아, 이때가 있었다. 그치? 맞아. 여보, 이때는 당신도 멋있었다. 내가 당신이 나를 만나서 미안하다. 사진을 보면 예.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이 거울이어서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는 봤는데요. 거울로 봤겠죠. 사진으로 봤고. 그게 접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시대요. 70세 넘은 권사님이 아, 나 사진 안 찍어, 사진 안 찍어. 왜요? 아, 내 같지 않아. 본인인데 본인 같지 않대요. 그 내가 군사님 이쁘세요? 이래도 그래서 권사님 젊을 때 사진 보여달라면 내가 이 모습이 정말 예쁘네요. 근데 지금 몇 살 있어요. 그래도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나 얼굴 보기 싫어. 본인이 본인을 보기 싫대요. 그래도 본인이잖아요. 저희 모친이 돌아가실 때 사진을 제가 많이 찍었어요. 네,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사진을 많이 찍으면서 특별히 어느 부분의 사진을 찍었냐면 저는 손을, 손과 발을 좀 찍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보면서 어머님의 손하고 똑같더라고요. 제 발을 보니까 어머니의 발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한 30년 뒤가 되면은 어머니의 손가락처럼 제가 닮아가겠죠. 그래서 어머님을 여의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제 과거를 볼 수 없습니다. 내 과거를 고이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저는 나에게 보여준 그 나의 미래의 모습인 어머니를 통해서 저는 저의 미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겠구나. 나도 저렇게 가겠구나. 이것은 부모님이 저에게 주어진 엄청난 삶의 진리였습니다. 내 자녀도 그렇겠죠. 내 자녀는 나를, 내가 그의 과거고 내가 그의 미래겠지요.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부모를 보았듯이 자녀는 나를 바라보겠지.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부모님을 그리는 것처럼 이 자녀도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야 못다한 말들을 할 때가 있겠지. 그것을 내가 서러워해야 될 이유가 없겠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가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날마다 살펴야 될까?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그리고 한 목회자 아래에서 진리를 듣고 성도들과 함께 부득키면서 내게 남아있는 이 그 거추장스러운 이것, 아직도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것,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좋은 거 보니까 내가 이것을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겠구나. 이것이 저는 교회의 생활을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바라봅니다. 물론 슬픕니다. 예. 학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저 사람과 나하고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분은 또 생각하기를 내가 안 맞는다고 하겠죠. 서로 조심하면서 할 말 못할 말을 숨겨가면서 참으면서 한다는 게 이게 공동체가 살아가는 하나의 학교라면 집도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우리 부모가 말 다 못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생각했어요. 왜 말 못해요 어머니?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그랬더만 너가 커봐야 알 거야. 그래서 내가 다 컸는데요? 이러니까 아니 조금 더 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자식도 있는데요? 이러니까 아니 지나고 나면 지금은 죄송해요. 부모도 자식에게 말 다 못하고 자식도 부모에게 다 말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이처럼 내가 모건한 부분들과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모으셔서 서로가 부딪혀가면서 깨어지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시작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저는 제 얼굴을 보고 싶어요. 나의 진정한 내 모습을 제가 보고 싶어요. 아직도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게 한 모씩 한 모씩 발견될 때마다 어떤 때는 멍하게 있어요. 정말 한심하다. 나이가 이만큼 먹은 거, 흠먹은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몸은 20대며 열정은 30대며 지략은 40대며 지혜는 50대며 그리고 명철은 60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되면 프랭크스타인이 되겠죠. 제가 젊은 대학생들한테 열심히 이야기를 해도 네, 그래요. 30년 후에 깨달을 이야기 지금 내가 한다. 그러니 부탁한다. 녹음해놨다가 30년 후에 타임머신 캡슐에서 끄집어내어서 한번 들어보게나. 그때 이미 들었던 이야기라네. 할 때가 올 거다. 그래서 제가 20대부터 지금까지 녹음하고 있습니다. 예. 불안해서. 처음에 녹음할 때 녹음기가 없어가지고, 센요. 그럼 벌써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따구만한 거. 스피커 이따구만한 거 두 개. 예? 왕눈이처럼 딱 갖다 붙은 거. 그거 들고 교회당에 와서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신앙, 아무리 생각을 해도 10년 후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10년 후에 제가 이 테이프를 들으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하나님, 35년 후에 제가 들겠습니다. 욕심도 많아가지고 조금 더 이제. 하나님, 제가 못 들어도 좋아요. 제 자녀가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나와 같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밖에 없어요. 실수를 너무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얼마나 실수를 해야 될지. 그래서, 아이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요즘은. 그러면 죄라도 적게 들을 건, 적게 지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안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서론적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냐면, 오늘 1부와 2부 예배에서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다른 말로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듭났다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 오늘 본문을 바라보니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겠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에 나타나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적어도 내가 만났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낮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장 비천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자기를 그렇게 누르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도 자기 자신을 누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산만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우리가 지나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도 이것이 저와의 싸움이에요. 저와의 싸움.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상습적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 주세요. 제가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그 청교도를 존경하는 이유 가운데 한 분인데, 그분이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자에게 설교하듯 나는 설교하며 다시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나는 설교한다. 하나님, 이 모토가 제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예. 자기 허물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적어도 만나본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한 다음에 바로 했던 말이 주여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는 어쩌지를 모르는 하나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발견하고 난 다음 토마가 했던 표현 여러분 아시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고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이 죄인임을 처절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 사람은 애통하는 자요. 그 사람은 온유한 자요. 그는 의인을 배고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이다. 주님이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은 깨끗하게 살기 위하여 청결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왜? 청결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청결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청결하니까. 전도서 8장 11절에 읽다 보면 충격적인 말씀을 강해를 하다가 제가 직면했던 게 뭐냐면은 왜 악인들이 죄를 저렇게 지을까? 어떻게 저런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의아해할 때가 좀 있어요. 그때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벌을 안 내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죄를 범하는 나를 바라보고 땅이 하면 어이구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벌을 안 내리시거든요. 왜요? 핀숯불을 내 머리에 쌓아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핑계할 수 없는 심판에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최근에 미투 사건 때문에 어느 교수가 학생들을 희롱하다가 추행하다가 스스로 자살해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사람이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 죄가 자기 자신을 너무 압박하는 거죠. 이제 살아야 할 인생이 한 40년 더 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살겠어요? 죽을 맛이죠. 이것은 40년 동안 당하여야 할 죽을 맛을 보기가 겁이 나는 거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죄 짓는 것을 그냥 식은 죽먹기처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벌을 안 내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가 이 죄를 쌓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스스로가 증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 못서 그래 스스로는 너 죄를 너가 알렸다 그냥 가라 하면 예 하고 예 아마 지옥으로 그냥 들어가서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지내겠죠. 이를 갈면서 예 옷을 찢으면서 고통을 느껴가면서 이거는 1년, 2년도 아니며 수십 년도 아니며 수백 년도 아니며 이거는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 죄 대가를 그는 받겠죠.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득죄를 하지는 못한다. 내가 어떻게 이 득죄를 하겠는가. 적어도 그 사람은 중생된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은 서로 서로를 이간질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용서해라. 정말 내가 51% 잘한 것이 있고 49% 못한 게 있겠지만 그러나 다 내가 못한 것 같다 하면 1만 달란트 받았던 자도 탕감을 받습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지 않는 자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당신은 중생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원한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본다면 이게 중생된 자인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을까? 뭐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겠지만 제 말은 하나님의 자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 보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말씀은 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개념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 네,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말, 의의 하나님이여 의의 빛이 비치도다 하고 시편에도 막 수많이 나타나는 이 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선행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그 개념 안에는 하나님 제가 바로 살게요 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는 자만이 그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또다시 하는 말이 숨은 허물을 깨닫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해요. 이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고 회개하는 사람이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물론 죄인이죠. 예,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보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그 말씀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인이라고 그분이 나를 칭하셨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숨겨져 있는 이 죄들을 찾아내요. 찾아내야 돼요. 어디에 이 죄들이 꼭꼭 숨어서 내 행동을 이렇게 만들어내는가. 내 스스로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찾는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복된 사람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13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게 여기서 말하는 고의라고 하는 말 그대로예요. 의도적으로 이거 죄라는 것을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 부류의 한 사람이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어떤 때는 제 스스로가 이게 내 합리화를 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심리학적으로는 방어 기제라 그러죠. 내가 뭐 잘못했나? 저기 잘못했지. 나는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지가 신호대 무시해가지고 와가지고 내 처받았지. 그러니까 나는 잘못은 별로 없고 그래서 너는 70% 나는 30%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 저는 그게 뭐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야 상황 대 상황이니까 뭐 그런 달라질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의 이 양심을 자기가 합리화를 시켜야 이 양심이 편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양심을 그렇게 방어하지는 않습니다. 이 속에 있는 이 죄들을 찾아내어서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숨어있는 죄 또 있었네요. 내어놓을게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덮어서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겠지만 이러한 숨어있는 이런 죄들이 잔재들이 나를 괴롭게 해서 내 본성대로 살게 만드는 거죠. 예, 내 육신의 그 정욕대로 살도록 나를 괴롭히니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어가지고 입술로 고백해서 내 눈앞에 이걸 만들어내놓고 정말 이건 못된 거야, 이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좀 식사를 다 하셨으니까 학교에서 기생충 약을 줬습니다. 그러면 기생충 약을 먹고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하얀 종이 위에 푹 하고 쏟아내면은 이 땅 오는 기생충이 허연기, 예, 지렁이처럼 꿈틀꿈틀 하는 것을 저 봤습니다. 제 속에 기생충이 있더라고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기생충만 있는 게 아니라 편충도 있더라고요. 더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세상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속에 꼭꼭 숨어있는 이 죄들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을 내 앞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셨지만 내 스스로의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앞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어서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 숨은 죄를 주여 내가 발견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정말 멋있는 고백을 지금 우리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결론을 짓기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 하나님. 이 말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자만이 결국 찾게 되어지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니 그분을 알고 싶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알고 싶어요. 왜? 이 죄가 그만큼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그는 그 죄를 철금고 안에 감춰두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죄의 지배를 아직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죄를 발견하는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과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이 당신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 묵상해야 될 많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주제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청교도들이 정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분들이 그 묵상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 승훈수.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입을 엎조린다 했는데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 이런 소리죠. 혼자,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think loudly. 그래서 시끄럽게 혼자 생각하는 거죠. 혼자 이렇게,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오늘 하나님 정말 제가 바로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거나, 이러한 삶이 이제 묵상이죠. 그래서, 보통 조금의 짜투리 시간이 있으면 혼자 가만히 묵상하면서 지내. 이게 청교도들의 삶들이었어요. 자, 그 가운데서 묵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조셉 호울이라고 하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에드먼드 칼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에드먼드 칼럼이가 런던에서 목회할 때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최고의 철학자 가운데서 회의주의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데이비드 흄 같은 사람도 이분의 설교를 들으려 수십 마일을 마차를 타고 새벽에 와서 그의 설교를 들을 정도로 이 에드먼드 칼루미가 쓴 그 묵상집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제가 번역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거기에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묵상하라고 하는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묵상해야 돼요. 항상 묵상. 이거는 매일의 묵상이에요. 그 다음에 주제를 우리에게 주는데 첫째, 죄에 대해서 항상 묵상해라. 이것은 필연적인 네 가지라고 그래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죄다. 두 번째, 항상 묵상해야 될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심판이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항상 묵상을 해라. 매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대해서 묵상을 해라. 내가 가야 할 그 본향에 대하여서.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해석자가 이야기하기를 방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방이 뭐였느냐. 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옆에는 얹고 있고 눈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 너가 지금 이 길을 출발을 하는데 항상 너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북두칙성을 바라보며 항해자가 하는 것처럼 항상 그리스도인의 그 시선은 하나님 나라, 내가 가야 할 저 본향. 그래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그 찬송을 부르다가 후렴에 가면은 주의 앞에 서서 손을 만져보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주님을 본 적이 있나요?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오라고 오라고 손짓하겠지만 그들과 함께 노래 부르기 전에 4절에 보면 그분을 내가 만나러 갈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고자. 나는 그분을 보지 않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은 뭐 자기가 마음대로 그렸겠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르다가 그 랍비여 하면서 주님을 붙잡았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고 했던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소리를 외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었던 그분 그리고 선생님 저를 떠나십시오.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어요. 보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을 그렸는데 에드먼드 칼루미는 말해요. 그분을 만나볼 준비를 해라. 세미얼 로드포드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목회를 했고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교수 일을 하기도 하고 우리 이종윤 목사님이 졸업하신 세 앤드루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는 이제 교수였던 과거의 그 은혁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선생님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큰 거성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수백 번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을 배울 것이다. 저는 그런 위대한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찰떡처럼 이래 딱딱하다 보는 것 같아. 좋다. 나도 저런 말을 하면서 갈 수 있을까? 칼빈 선생이 마지막 죽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주여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날마다 지적이었나이다. 생명이 닿을 때까지 에스겔 주석을 쓰면서 못다한 에스겔 주석을 다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는 항상 담석증이 있었어요. 요즘은 진통제 먹으면 괜찮지만 그때 뭐 진통제가 있었겠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주석을 다시 쓰면서 우리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이 많았겠죠.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도 주여 내가 죽는 날 내 영혼을 당신 손에 주님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 날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내 육신도 다 쇠해서 이제는 음식 먹는 맛도 사라지고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이제는 새 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이제 가는 것은 주님 나라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오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네 번째 주제가 그분이 했던 말이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한다. 왜? 죽을 거니까. 심판을 받을 거니까. 하늘나라 갈 거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죄가 나를 괴롭힐 거니까. 이것을 날마다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네 가지 주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와 이런 고백이 항상 하나님께 접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소리로 내 마음의 이 묵상이 주님과 항상 대화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어느 날 가자 하면 주여 이제 명령이 떨어졌나요? 그때 할렐루야는 끝으로 3년 전에 모친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저희 모친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제가 어머니 살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뗐었죠. 이게 사람이 그 본능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기도 많이. 정말 철회하면서 하나님, 끝에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앞으로 내가 35년 더 살 것 같은데, 살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35년 더 살 것 같은데 나의 인생의 반을 잘라서 어머니에게 주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이것 가지고도 내가 숨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데모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데모할까 이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것밖에 없어. 띵박질밖에 없어가지고 저긴 제가 노원구에 살고 있는데 노원구 중랑천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한강역 다리까지예요. 여기까지 달리기 하기로 했어요. 용비교까지. 한 4km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하나님 오늘 제가 데모합니다. 아니면 제가 숨이 차가지고 막 쓰러지가 죽어도 괜찮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아직 성격 못된 게 많이죠. 그런 데 노는 것 같아요. 아니 옷 딱 차림하고 이제 아니 나이 들은 게 그 달리기 하다가 쓰러지면 아니 가는 거는 가도 올 때는 어떻게 오겠어요? 올 때 택시 타고 올란가? 그래서 택시비도 안 갖고 물도 안 갖고 그냥 갔어요. 그냥 한 응비교인가 예 그러니까 용비교죠. 응봉교예요. 응봉교 정도 오니까 이제는 에너지가 다 빠지고 뭐 다리가 저절로 굽어지더라고요. 픽하고 이렇게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하나 묻자. 내가 지금 데모하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너하고 있는 게 내 어머니에게 행복이겠냐? 내하고 있는 게 행복이겠냐? 답은 간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답이 뭐라고 나왔느냐면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그래서 응봉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지옥 같은 길이었습니다. 실망이 돼가지고 그때 마음에 또 기쁨이 있었어요. 나와 함께 있을 건데 너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라. 50년 57년을, 56년, 7년을 너와 함께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너와 함께 하려고 욕심 부린다면 그것은 너의 어머니에게 가혹한 형벌일 뿐이다. 나와 함께 내가 있기를 원하니 너는 너와 두어야 한다. 그때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당신이 받으십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주님이 나를 초청하는 사람. 가자. 영원토록 살자. 이제 너의 본연의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자. 세상에서 너 너무 수고 많이 했다. 의롭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이제는 됐다. 그 음성을, 그 소망을 날마다 들으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